여리고성 공야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아침을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이 노래 소리 내기 쉽지 않은데 우리 이부 성가대 정말 아주 웅장한 찬양을 성령 충만하게 진심을 다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 지휘자 우리 이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깰 수 있음이 축복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가 옆에 있으니 축복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사납게 돌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함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공략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리고성 공략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성을 도는 것. 이 성경에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숫자입니다. 이 일곱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하신 것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프로세스에서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창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전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리고를 공략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그 어떤 병법서에도 나오지 않은 뭐 기상천외한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두렵지만 그래도 참 흥미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켄 가이어라는 그 기독교 작가는 spirituality is to dance with God. 영성이란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Shall We Dance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춤을 출 때는 잘 치는 사람의 리드를 반드시 따라갑니다. 못 추는 사람이 따라가야지 못 추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 리드에 맞추면은 아름다운 춤이 나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리드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그래서 힘을 빼는 거죠. 모든 스포츠의 기초는 수영도 그렇지만은 힘 빼고 하는 거거든요. 힘 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경험을 버려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힘 빼는 게 정말 어려워요. 힘 센 사람이 힘 빼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힘을 빼는 순간부터 자기 어줍잖은 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을 빼고 하나님의 리드에 나를 맡기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따라옵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의 이 굉장히 특별한 주의사항은 7일 동안의 침묵입니다. 그 영성훈련 해보신 분들이 기도원 가시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침묵훈련이에요. 금식 수양은 하겠는데 침묵은 너무 힘들대요. 하루가 지나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런데 한 이틀쯤 지나면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한테 말을 못하니까 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3일째 되면서부터 이제 성경 말씀이 집중력 있게 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7일 동안 그들이 모두, 이게 말이 쉽지 60만 병력이 침묵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외치지 말라, 음성도 나게 하지 말라, 입에서 한숨도 내게 하지 말라. 전쟁 유례상 유례 없는 침묵의 명령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민족이고, 꾹 누르면 불평이 나오고 꾹 누르면 불만이 나오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만족을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도 우리는 만족을 몰라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만인데, 이스라엘은 또 비판하고 욕하는 게 특기였는데 이들에게 가장 힘든 시험은 침묵의 명령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명령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반드시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여리고 돌다가 이런 말들이 안 나왔겠어요. 야, 도대체 이런 전략이 어딨냐? 이게 될 리가 있냐? 모세는 이러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뭘 알고 하는 것이냐? 저 여리고 벽을 봐라. 저 강한 벽이 언제 무너지겠는가? 저 여리고 병사들이 우리를 조롱하는데 우리도 한번 화끈하게 붙어봐야 되지 않느냐? 별의별 못된 말들이 병사들 입에서 다 나왔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는 게 바로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죠. 순식간에 그럼 이스라엘 군의 분위기가 나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모두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침묵하고 인내하면 처음에 조롱하던 적의 비웃음이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여리고성 병사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이게 사실 이틀, 사흘째 가면서 속에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공직에서 오랫동안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한데 은퇴하면서 후배한테 선배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말을 줄여라.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뭐 있는 줄 알고 너를 어렵게 대할 것이다. 말을 천천히 해라. 할 때 말을 아껴서 해라. 굉장히 중요한 코드죠. 우리가 말하는 것만 줄여도요, 죄짓는 것의 절반은 줄일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침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이걸 지켜보면서 여리고 병사들은 세상은 불평과 원망을 그칠 줄 모르는데 침묵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웠겠죠.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 군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왔다는 저 이스라엘 군대가 분명히 엄청난 힘이 있을 텐데 자기들보다 몇 배나 많은 60만 대군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돌고군만 있으니까 왜 공격하지 않을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세상의 법칙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떠들고 자기 과시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움직이는 법칙이 달라요. 입을 절제하고 침묵하고 인내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언어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묵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7절 19절 공격 명령에서도 중요한 게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께 모두 바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전쟁인데 다 죽이라는 말이죠. 여리고 성에 숨이 붙어있는 모든 생명체는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을 놓고 시대를 거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민했습니다. 아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군인들은 그렇다 치고 아무 죄 없이 살아오던 그 민간인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학살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 죄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리고가 정말 폭력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강하고 동성애도 많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까지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리고 동물들과도 교접하는 아주 문란한 그런 백성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벌하면서 생명체를 다 죽인 것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여리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가축도 사람도 취하지 말고 모두 파괴시켜야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가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옮겨갈 것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쁜 거는 빨리 배우죠. 로마도 점령한 야만족 사람들을 노예로 잡았다가 그 노예들이 가지고 온 많은 이교 사상과 나쁜 그런 그 습관들을 많이 답습했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여리고 문화에 만약에 여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같이 살게 되면 금방 타락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리고 성의 모든 죄의 잔재들을 없애면서 이스라엘에게 그게 전염되는 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까운 가축들을 다 살처분하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그렇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완전히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숨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여리고가 사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26절에도 보면 여리고를 부순 뒤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앞으로 재건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다시 여리고의 채취를 그대로 남는 그런 걸 만들지 말라는 거지. 여리고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여리고의 그 죄의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금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죄의 땅을 파괴시켰으면 그 죄의 잔재를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여리고를 부셨으면 내 안에 여리고가 거기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다 부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13절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교회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이 언약궤 앞에 말씀의 임재 앞에 행군하는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부는데 이게 전투 때 쓰는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 때 쓰던 worship horn이었. 전쟁이 인간의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예배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나중에 여호사밧이 침략군을 맞을 때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우죠. 이거 똑같은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투병력을 뒤로 물리고 예배자들을 앞에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에게 침묵을 명하는 거죠. 들리는 건 양각 나팔 소리뿐이죠. 예배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인데 인간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아요. 그 젊은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그 말을 한 적이 있죠. 사탄이 쥐고 인간을 흔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끄러운 소음과 조급함과 이 군중, 이 세 가지가 사탄의 그 무기라는 거죠. 시끄러운 소음과 조급한 마음과 그리고 군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셧다운 시키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지 않으면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죠. 세상이 욱하면 우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리고 전투에서 가장 큰 전투 준비는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나가면 예배자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다. 예배를 위해 쓰던 이 양각 나팔이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선포하는 축제의 나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인간의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더 무서운 거죠. 시편 말씀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리고를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들을 열어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고함이 이제 선포됩니다. 15절 16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저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어났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역사는 항상 새벽 기도할 때 이루어지나 봐요. 아, 우리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우리 주님도 새벽에 부활하시고 보니까 여리고도 이제 일곱째 날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외치라는 말은 승리한 군대가 외치는 승리의 함성인데 이게 희한한 게 전쟁이 끝난 뒤에 외쳐야 되는 건데 전쟁이 하기 전에 외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항상 믿음은 미래를 과거 완료형으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라고. 이미 승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승리를 선포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응답을 믿고 선포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축제 함성을 터뜨립니다. 교회는 찬양은 아직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믿고 축제 함성을 터뜨리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나팔 부는 제사장을 앞세운 언약궤를 무장 병력이 앞뒤로 호위하잖아요. 전투력이 아주 강한 병사들이었는데도 이 군대 핵심이 군인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의 언약궤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뭐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언약궤 호위하는 시다바리가 뭐 이럴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맞아 우리는 종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의 전문성은 우리의 전투력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내는 도구일 뿐이야.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재능이 있어요. 전문성 있고 인맥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마중물로 쓰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한참 조연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이거 추진위원회 실무진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셔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세상적인 전문가들인데도 보니까 교회 곳곳에서 중보기도 팀으로 찬양대로 또 새가족반으로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나는 분들인데 보니까 이 회의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영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지만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이 회의를 계속 하면서 일을 추진해 오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정말 일이 물 흐르듯이 되어왔고 있는 전문성이 하나님이 100배나 기름 부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 약속의 땅 실무팀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구나. 예배 많이 드리는 분들이구나. 말씀의 리더십을 꽉 믿고 있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제 파악이 확실히 된 우리는 주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끌고 가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긴박한 전투를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60만 대군이 밀고 들어가서 이 큰 성을 때리는데 한 가정의 구원을 명령해 주죠. 17절 보면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 큰 전쟁을 치르면서 총사령관 여호수아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좌구는 이쪽으로 치고 우구는 이쪽으로 치고 별의별 작전 지시가 다 많았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의 얼마 안 되는 작전 지시 중에 핵심이 라합을 살려주라는 거였어. 이렇게 마음 쓰기는 쉽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라합의 존재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 타락한 환경 가운데서도 라합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합의 창가에 드리운 그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다 죽게 되는 이 멸망의 도시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라합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의 인물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나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여리고의 왕들, 귀족들, 잘나가는 재벌들 하나도 상관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리고성 사람들 다 흑백으로 보여도 라합만 칼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어요. 마침내 여리고성의 멸망이 임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예,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믿기 어려운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성에서 가장 두텁다는 여리고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갔다는 말은 누가 선봉했을 거 할 것 없이 모두 총력적으로 나갔다는 거죠. 한 사람도 몸을 살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여호수아가 막 원래 선봉해서는 거 다 겁내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예배로 축적된 능력이 이렇게 큰 거죠. 저는 약속의 땅을 갈 때 한 명도 뒤로 몸을 빼는 사람 없이 예배를 무장해서 우리가 각기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외벽 내벽으로 아주 단단히 설계된 무적의 방어벽인데 이게 여리고성의 가장 큰 강점이면서 약점이에요. 여리고의 모든 방어 전략은 자기들의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짜였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 여리고는 멘붕이 오는 거지. 철석같이 믿었던 누구도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모든 군사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들이 가장 믿고 있던 가장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던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무서운 교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폴 톰스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진짜 상대는 여리고 병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온 힘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없앨 수 있는 여리고를 이렇게 일주일이나 기다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그래야 앞으로 진행될 약속의 땅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되는 여리고가 있죠.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준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준 상처예요. 열등감이에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항상 불안해하는 마음, 폭력의 마음, 도망가려는 마음, 돈 사랑하려는 마음, 음란한 마음, 형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든 옛사람의 마음이 바로 여리고인데 이게 우리 안에서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7일 동안 예배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로 치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의 언약궤를 집중하면서 인간의 입을 닫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7일의 예배를 쌓았을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갑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같이 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같이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리고가 무서웠지만 진짜 장벽은 여리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옛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침묵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